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음력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라는 찬송가를 들으며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남조선에서는 1월 1일 신정보다 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데요. 오늘은 남조선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정을 나누며 또 민속놀이도 즐기며 따스함을 느끼는 시간이죠. 방송을 듣고 계신 가족분들도 기쁨이 넘치는 정다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지수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수님. 설날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떡국도 꾸려 먹고 너무 잘 쉬었습니다. 에스더님도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전도 부쳐서 먹고 윷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모든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었거든요. 아버지가 팔란매셔서 저희 집이 터질 만큼 가족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기 전에 집을 정돈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던 기억이 나요. 음식도 진짜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가정마다 문화가 달라서 지금 시댁은 온 가족이 모이지는 않고 이제 저희 식구들만 모이는데 조금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지수 자매님은 북조선에 계실 때 또 남조선에서 설날을 맞이할 때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북조선에서는 통행증을 받아야 해서 온 가족이 모이기는 어렵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대가족이 이제 다 같이 모이기가 진짜 너무 힘들고요. 그냥 그 같이 사는, 네,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가족끼리 그냥 그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돼지고기 뭐 이런 것도 먹는데,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는 꽁고기도 먹는다는, 네,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저도 꽁고기 넣은 떡국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 북조선에서 태어나셔서 전쟁 때 피난 내려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북조선 문화들을 접해볼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고모부가 꿩을 잡아다가 떡국을 끓여주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맛은 잘 기억 나지 않지만 그냥 꽁고기야 라는 그 말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콩을 갈아서 앙금을 만들어 넣은 그 인절미 떡도 설마다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게 남은 설날의 기억들은 음식들과 함께 모인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북조선에서는 이제 뭐 막 튀김 이런 것도 해먹고 네, 떡 해먹고 네, 비슷하네요. 이제 저도 북조선에 살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이 명절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비슷하겠지만 가정들마다 차이가 있는 게 명절이기도 하잖아요.
네.
모이면 분위기가 좋은 가정도 있고 또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은 서로 모이기에도 힘쓰고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갈등이 조금은 적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를 한 곡 더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듣고 오시죠.
아이들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감동이 있네요.
맞아요. 너무 귀여운 목소리로 부른 찬양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진짜 나의 고백으로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무당이신 고모와 또 전도사이신 고모가 또 천주교와 무교가 다 섞여 있었었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는 가정이었네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셨고 고모가 무당이 되신 후로는 무속신앙에 마음이 많이 기울여져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친구들의 그 집안 분위기가 너무 부럽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저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난 첫 명절에 큰아버님 댁에 갔어요. 원래는 잘 안 모이는데 결혼했다고 이제 인사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사를 지내시기보다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댁은 3대째 기독교 가문이거든요. 저희 친정과 완전 반대되는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섬기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의 친정 그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약간 그 슬픔이 섞인 막 그런 감사와 슬픔의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친정의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아직 제 눈에는 많은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기도를 이어나가려고 해요. 지수자매님은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믿으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세상 일에 너무 열중을 하셔가지고 네, 교회 나가는 것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가족들도 만나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고요. 먼 훗날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머님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것이 기적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 저희 그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도 헌금을 많이 해서도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 선물인 거를 알면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한 번은 저희 그 딸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이러셨을까 짐작해 봤어요. 내가 너무 소중하신가 보다.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싫으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고귀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 사랑이 확증되고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곡의 가사가 생각났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인데 Amazing Grace라는 곡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에요. 그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듣고 오시죠. 1700년대에 지어진 이 곡은 흑인 노예를 팔아 넘기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회심하고 쓴 곡입니다. 노예 무역을 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가 1748년 5월 10일 폭풍우를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리며 그의 삶의 배가 좌초될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날을 두 번째 생일로 생각하며 노예 무역을 한 것을 회개하며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곡은 알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곡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울림을 주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찬송가는 대부분 누가 지은 건지 잘 모른다고 하던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아는 게 신기하네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수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찾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과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서 존 뉴턴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실 때가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다가 갑자기 기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예수님 누구든지 있으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멈추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갈게요. 그랬어요. 소학교 학생이었었는데 신들은 다 찾으면서 누구든지 있으면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교회에 가겠다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해주고 친구와 함께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네.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가겠다고 고백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나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저의 삶에도 많이 쓰여지면 좋겠어요.
제가 지수 자매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믿어보아요.
아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지수자매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삶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들으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주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좀 추워요, 아직.
네, 너무 네. 많이 춥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고, 주께서 육신이나 영혼이나 이런 추위 가운데서도 늘 지키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볼게요.
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 즉 친자녀이시라는 것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네.
특히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의 사악한 주장들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야 라는 주장을 했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 약한 논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선택된 사람들은 입양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1장 2절에는
네, 1장 2절에는 만유의 상속자이자 모든 세계를 지은 그 아들을 말씀하는데 그 아들이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자녀이신 것은 그분 역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창조의 은혜로 난 자녀이거나 입양의 은혜로 난 자녀 즉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주장이 아주 악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 즉 피조물로 말하고 있다는 것. 이 창조물을 피조물로 본다는 거죠. 누가 나를 뭐 개나 아니면 돼지로 본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그의 또 다른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심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도 있었죠.
물론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와 비슷하며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들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친아들이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9절에 독생자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네. 이 세르베투스의 그 다음 반론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말씀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들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취하시는 육체 안에서 장차 아들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 중에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실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그런 기적 같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의 반론을 우리가 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뭐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의 개체, 하나의 위격이셨다는 것, 즉 존재하셨다는 것에 관한 세 번째 증거를 살펴봤었죠.
네, 세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 성경의 선언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 그분은 이미 그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네 번째는 잠언 30장 4절에 땅의 모든 끝은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그에게 적용시키는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땅의 끝을 정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 땅에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 증거는요?
말씀에 대한 성경 본문들입니다. 말씀에 대해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인격이고 위격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까지 살펴봤었죠.
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지혜임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증언하는 성경의 이런 증언들이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위격이셨음을 보여주는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33분 조금 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아까 복습을 하면서 여섯 번째 증거까지 했었죠.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죠. 뭐 여섯 번째 증거란 뭐 어떤 증거냐? 어떤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 하나의 위격이셨다. 그분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에 관한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온 교회를 자신의 공로와 효력으로 모으고 보존하는 이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 역시 바로 그것에 관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윤 자매님, 몇 달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중보자란 뭐죠?
네, 중보자란 간구와 희생, 제사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는 일을 하는 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중보자 자신이 능력과 효력으로 획득한 모든 선한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온전히 모으고 보존하는 등 더 중보자의 일입니다.
맞아요. 이 아기가 어렸을 적에 엄마랑 아빠랑 다투면은 아기가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왜 그래? 그러지 마. 용서해줘. 사랑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 아기 역할이 중보자였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교회 또는 성도가 완전히 구속되기 위해서는 뭐 누가 필요할까요?
그야 당연히 방금 말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중보자인가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닌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요. 구약의 교회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을까요? 은혜를 입으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관계가 되려면. 자, 그렇다면 구약의 교회, 성도들의 중보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이 땅에 오지 않았나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니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교회, 성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신약의 성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구약의 때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나요? 존재하시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때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서는 중보자의 공로나 효력이 나올 수 없고, 그렇다면 구약의 교회나 성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셨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구약의 신실한 자들 사이에는 화목한 상태가 있었는데, 만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화목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시대와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셨다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구절 역시 중보자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방금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생각해 볼게요. 신약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네요.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까 신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구약의 중보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했다면 역시 두 성경 모두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밖에 이 구절을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효력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효력이라면 중보자의 효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중보자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또 획득한 모든 선한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모으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요.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한 우리 중보자의 효력. 다음 구절들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장 20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효력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에 관한 구절들인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 시작이 되시며 또한 교회를 지탱하는 분이다. 교회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교회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세우는 분, 지탱하는 분, 다스리는 분이 되실 수 없었겠죠. 네, 교회를 세우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들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10장 28절, 1장 4절, 1장 9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읽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행하시나를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예,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셨죠. 이런 모든 일을 교회의 시작부터 행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교회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은 항상 존재하고 계셨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6장 39절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이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교회와 관련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건 교회, 즉 성도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교회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신약의 교회만 보존하셨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보존이 안 됐겠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보존이 됐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있잖아요. 세상의 시작부터 사실은 교회, 뭐 성도, 신실한 자들은 언제나 보존되어 왔습니다. 결국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런 효력을 봐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사역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이 모든 중보자의 효력을 봐도 아,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셨구나. 그분은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위격과 개체로 존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절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존재하셨다는 것과 관련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위격이나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 앞에서 이런 길을 준비했던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같으세요?
세례 요한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니까요.
100점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라기 3장 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1장 7절,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앞에서 읽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똑같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다시 말라기 3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기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까 뭐 세례 요한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사자를 누가 보낸다고 하나요?
내가 내 사자, 그러니까 나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자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가요?
한 곳을 더 보고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게요. 그 다음 보면 그가 길을 준비할 거라고 하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나요?
내 앞에서, 네. 즉 나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준비했으니까 여기에 나도 결국 예수님이네요.
네. 세례 요한을 보낼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길을.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낸다고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그리고 내 길을 준비할 거야. 그래서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내지. 내 앞에서. 정말 말라기 3장 1절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가 태어날 것을 준비할 것을 또 이제 내 앞에서라고 먼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분명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나의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나라고 말씀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라기 3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위대한 증거의 말씀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나 그 이외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꼼꼼하게 잘 안 읽어본 거예요. 혹시 읽어봤다고 해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보내리니 이것만 봐도 잘 알 텐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위격으로 하나의 이제 인격, 하나의 존재로 계셨다는 여덟 번째 증거는 구약시대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천사와 관련된 증언들. 예, 그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을게요.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누구?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말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곳에도. 그러니까 이 야곱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죠. 하갈도 만나고요. 삼손의 부모들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나 기드온도 만나죠. 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향한 성부의 사자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네요. 주가 성전에 임하시고 그분은 언약의 사자라고 하네요.
네. 성전에 임하신 분, 교회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성도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님이죠. 그런데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다라고 말하니 언약의 사자는 주, 그리스도시죠. 또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그분이 언제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분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중보자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어제나 오늘이나 뭐가 똑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거. 결국 어제는 이제 구약일 수도 있고 뭐 지나간 날일 수도 있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구절은요. 민수기 21장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아, 그중 6절과 7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와 원본인 민수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한 가지가 다른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시험했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주를 시험했다고 하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민수기의 여호와란 결국 신약에 오면 바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그리스도는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언제나 계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그거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란 그리스도고 결국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셨어 계셨지라는 아홉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는 모든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들을 보면 그는,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 또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더욱 정확하게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신 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네, 구약의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참 아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민님,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나눠보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들을 또 배우면서 정말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무거워진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머리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주님을 알게 될수록 이 교만하고 또 함부로 날뛰었던 사람들이 점점 주님 앞에 자기 고개를 숙이죠.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지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이마가 땅에 닿고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분의 사랑이 한없이 감사하고 너무 풍요로워서 엎드려 있는데도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참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완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